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속죄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고 또 지성석이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이 드려진 예물 흠양해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깊이 깊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지성석이도 마지막 날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일 아침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로 나갈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함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조금 키가 작고 못생긴 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전 1970년대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66cm 그리고 여성은 한 10cm 차이 나서 156cm였습니다. 이제 8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 남성의 키가 약간 컸습니다. 2cm 더 커서 평균 키가 168cm, 여성은 157cm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서 한국인의 신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자가 174cm까지 커진 겁니다. 60년대에 비교해가지고 무려 8cm나 훌쩍 커버린 거. 평균 키니까 대단히 많이 자란 겁니다. 평균 키니까 이제 180cm가 넘는 아이들도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160cm. 평균 키로는 아시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양 나라에 비교해도요, 웬만한 서양 국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키가 큰 거예요. 키만 자란 것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도 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51세, 여자가 53세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로부터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남자가 거의 20년, 30년 이렇게 늘어버린 거예요. 남자의 평균 수명은 76세, 여자는 53세에서 83세로 무려 30년이 이렇게 늘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70년대만 해도요, 한국인은 나이 들면 이제 나이보다도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20대는 30대처럼 보이고 30대는 40대처럼 보이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이 평균 수명이 낮다 보니까 환갑 잔치는 거의 장례식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그래서 60세만 넘어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기 얼마 직전에 모습들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환갑잔치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이 가시요. 그냥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0세가 인생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원시원한 눈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70명씩 이제 콩나물 교실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눈은 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다 쌍꺼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쌍꺼풀 전 시원시원한 눈에 오똑한 콧날에 얄쌍한 턱선에 그리고 하얀 피부, 호리호리한 몸매, 그리고 21세기 헤어스타일까지 이해할 수 없는 헤어스타일이 마치 이렇게 까치머리인데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외모가 모두 탤런트급으로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염색하고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진짜 머리 하얗신 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 정말 그래요. 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막 오해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가 달라졌나? 우리가 달라졌나? 그런데 알고 보면 그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게 이제는 외모까지도 바꾸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그랬죠. 그 얼굴 얼마 주고 했니? 이제 이게 얼마짜리냔 말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남자들까지도 외모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어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성형외과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의료 출입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다 성형외과 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든지 이게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형외과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공항에서 심사대에서 시비가 많이 붙었다는 겁니다. 사진이 다른 겁니다. 들어올 때 입국 사진하고 출국 사진이. 그래서 요즘은 성형외과에서요, 그 무슨 성형 그 무슨 증을 갖다가 인증서를 갖다가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 이제 출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을안성 쌍둥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의해서 서로 얼굴이 비슷하게 쌍둥이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안성 쌍둥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황신의 형, 뭐 김태희 형, 그리고 조인성 형으로 이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형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냐면요. 보통 이제 10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그때는 대부분의 이제 여학생들이나 다 성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수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래서 20대에는 취직하기 전에 코 수술, 코를 높이고 더불어서 양악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턱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양악 수술을 하면 얼굴 전체형이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30세에는 머리 모양 이쁘라고 앞머리 이제 필라 수술해서 도톰하게 튀어나오게 하고요. 40세는 이제 늙어 보이는 얼굴을 이제 동안 수술이라고 해서 또 작게, 갸름하게. 그래서 이렇게 어리게 보이는 수술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50세에는 보톡스로 주름 피고 지방 흡입 수술 등으로 몸매를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나이를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선남선녀들이 적지 않게 된 거예요. 한국인은 수십 년 만에 키도 크고 오래 살고 참으로 아름다워졌습니다. 진짜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정은 핵가족으로 분열되고 거기서 또 나누어 싱글족으로 늘어나고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살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작은 일에도 서로 분노하여 막 그냥 폭발하기가 십상이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설날 때 한국에서 여러 번 살인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위층과 아래층에서요 쿵쿵거린다고 뛰어올라고 뛰어내려오고 그래서 몇 마디 말 주고받다가 그냥 북칼 들고 와서 찔러버리고 이제 이런 거 별일도 아닌 일이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원조 교제를 넘어서 이제는 어린이 대상의 성범죄, 흉악범죄에 사람들은 그 젊음과 미모를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짓기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옛날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 외할머니, 오래전 주름졌던 저희 외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60대에 불과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몇 살 안 됐을 때니까 뭐 50대 말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나이밖에는 안 되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50대 뭐 60대 초 그렇게 볼품없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주름 맞고 초라했던 모습이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부도 나서 이제 갈 데가 없었는데 저희 외할머니 댁에 딱 보내져가지고 이제 외할머니와 함께 이제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참 외할머니 댁에서 그렇게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손자를 아무 불평 없이 받아줬던 겁니다. 요즘 아이를 맡긴다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에서는 시부모가 아이 돌보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돈을 주는데 시부모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시부모가 돈을 받아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예,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예, 돈 안 대주면 아이를 안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요 그냥 어떻게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부모에게 보면 부모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외할머니가 저를 갖다 당연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척집을 전전했었는데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가장 마음이 편하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 외할머니께서는 외삼촌이 외아들이셨는데요. 어느 날 그냥 미국으로 훌쩍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혼자 사셨었는데 늘 방안 가득히 봉투를 붙이셨어요.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 과자라도 사주시기 위해서 그래 부지런히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그 외할머니 기도는 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건 끝날 시간이 없으니까 끝날 때가 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이제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이모님들 이름 불러서 하나하나씩 이모님들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모님들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직도 몰라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뭐 기자 보자고 해가지고 계속 자자로 넘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모님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아이들까지도 손자 손녀들까지도 이름 불러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면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또 나라를 또 다 돌아가서 세계 일주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기도가 길으셨는데 특별히 정말 미국으로 훌쩍 떠나보낸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 외아들 그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외모는 한없이 자꾸 초라하셨지만은 그분의 그 큰 사랑은 아직도 제 영혼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외할머니 같으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으셨어요. 작고 볼품없고 얼굴은 햇볕에 걸려서 까맣고 주름지고 허리는 휘었던 그런 어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뭐 그때 우리 70명 우리 콩나무실에서 그렇게 공부했었지만 아무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오늘날 같이 어머니를 뭐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어머니에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도 좀 험하게 살았거든요. 밤낮없이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맞았죠. 사실은 선생님이 때리고 뭐 또 선배가 때리고 예. 뭐 아무도 안 때리는 날에는 우리가 심심해서 서로 싸웠어요. 서로 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분위기에서 험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항상 경외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갖다 못생겼다고 볼품없다고 창피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 좀 어머니들의 모습이 좀 이렇게 후줄근하면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뭐 학교도 오지 말라고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들면 누구나 다 그 어머니들의 외모가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자식들을 키우는 일로 만들어진 그 희생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귀하게 여겼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애들이 어딨나요? 어머니 손이 왜 부르텄었습니까? 겨울에 얼음조항 깨가지고 빨래하시고 찬물에 옛날에 뜨거운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찬물에 다 설거지하시고 그럼 뭐 고무장갑 같은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손발이 다 털어져.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손발에 뭐 왜 텄습니까? 어머니 좀 구름을 좀 바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머니 허리가 구부러진 이유, 밭에서 하루 종일 허리 굽혀서 일하고 또한 깊은 아궁이에 또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아궁이가 깊었는지 그냥 이게 뭐 연탄 갖다가 집어넣고 가는 게 이게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 굽혀서 연탄 갈았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까맣게 긁어 주름진 까닭은 땡볕에 신경 안 쓰고 자식들 그래 입에다 뭐라도 하나 넣어주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우리는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의 그 일그러진 외모 앞에 외모를 늘 경외심으로 대했지요. 함부로 말 대꾸도 하지 못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복종했던 게 아니죠. 자식들이 다 크면은. 그러나 얘기하시면 함부로 대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아마 브래드 피트처럼 잘생겼을지 몰라. 제가 당회실에 예수님의 웃는 사진 얼굴을 이제 붙여놨어요. 야, 이게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시는 그 금발의 예수님은 정말 잘생긴 젊은 서양 남자를 닮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요, 정말 보기만 해도 눈이 즐겁습니다. 눈이 호강하는 것 같아요. 금발의 서양 남자, 진짜 잘생긴, 코 오똑하고 눈은 깊고, 아마 눈은 푸르렀을 거예요. 그렇죠? 맑은 호수같이. 아이, 그런 그냥 멋진 남자의 모습, 호탕해 오는 모습. 보기에도만 해도 이제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정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누군가의 이제 픽션이죠. 말하자면 누군가 가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금발의 멋진 서양 남자의 모습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건 진짜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예. 진짜 이 후줄근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 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예.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볼품없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게 형편없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외모가 더욱 무너진 까닭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슬픔을 담당한 사람은요 슬퍼지게 돼 있어요. 남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렇게 짊어지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처럼 이 손발 다 부르트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 빨래만 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 저 식구들 빨래 하다 보면 다 인생은 망가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다는 것은 아 이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요 생각해보면 하늘나라의 왕자이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잘생기려고 하고 얼마든지 진짜 고급게 단장하려고 했다면 그분이 오늘날 진짜 잘생긴 사람들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진짜 똑같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외모 어떤 옷을 입느냐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딱 차려입고 나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신데렐라 되는 건 신데렐라 구두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두 하나만 바꿔도요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든지 잘생기고 얼마든지 멋있고 얼마든지 빛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오래 사실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그분보다도 넘치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굳은 일들은 다 노예들에게 맡기고 발은 딱 내놓고 제자들아 한 명씩 한번 발 닦아봐라 마사지 해봐라. 예? 그럼 돌아가면서 열두 제자가 말이지 힘을 다해가지고 마사지하고 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뭐 보기에도 빛나는 모습으로 되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당하자 다 말로 다 시키고 자기는 외모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병자들 와가지고 나을지어다 그럼 들어오면서 낫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쫓아가서 돈 받아오고 그럼 떵떵거리면서 진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외모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5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된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외모 지상주의에 사는 사람들은요, 못난 외모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국의 타지스탄에서 일하시는 이영동 선교사님이요, 한국에 잠 들려가지고 미국 올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친척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을 공항에서 마중 나온 친척을 만나는데 친척의 외영동 선교사님이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너무 놀라면서 여기서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장에 그 근처에 무슨 이발소부터 가가지고 머리부터 염색시키더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흰 머리로 다르면 너무 추레해 보여가지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하다고. 그래서 염색하고 머리 자르고 그리고 또 수염도 기르셨는데 수염도 깨끗이 깎고. 그러니까 이게 수염 깎고 염색하고 딱 보니까 이게 나이가 한 10년은 그냥 확 젊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옷 새로 입혀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못난 외모, 추레한 외모는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창에 찔린 모습하고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요 이렇게 외모는 그렇게 나아지고 오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아침이잖아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셨습니까? 정말 그 사진 속에나 나오는 금발의 젊은 미남 청년을 만나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 온 것이죠. 사실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잘생기고 키 크고 온몸에 상처가 없는 온전한 외모의 주님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은요, 작고 볼품없고 주름지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인 초라하고 불쌍한 외모를 가지신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과연 중요하게 생각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참된 가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그 열정으로 외모도 가꾸십시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그 열정으로 우리 속사람을 함께 가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아름답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일일 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 또 선풍이 분다는 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산다. 한 끼만 먹으면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밑에다 댓글을 달았나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뭐 하게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올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늘리는 것은 그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 썩어질 영광 이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마땅한 이 고난주간에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발자취인 겁니다. 지난번에 인도 출입 때 박상수 선교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투어를 도와주셨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신병치료자 치료차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던 중에서 어느 인도의 시골 마을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댕기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열에 이제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댕기열이라는 게 아주 지독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끙끙 앓는데 이거는 뭐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앓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앓다가 이제 잘 견뎌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냥 무리한 스케줄에 그냥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너무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다니시다가 결국 모기에 물려가지고 쓰러졌는데 근데 이 댕기열에 그냥 밤새 끙끙 며칠을 앓으셨는데 뭐 그냥 죽을 정도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말 왜 나를 여기다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게 되고 사모님께서 아 그럴 정도로 참 힘든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함께 통화할 수 있었는데 화상 통화를 했는데 야 그분의 모습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상한 그분의 외모를 보면서 속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분이 이곳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리 외모가 상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여성들은 사실 외모에 참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한 상함은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쪽으로는 안타깝게 보이지만 한쪽으로는 또 더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졌어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식구들, 형제들끼리 막 총칼 나누면서 이렇게 마주대고 겨누어서 서로 죽고 죽인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에요. 이런 비극을 경험한 인생들은 결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한국을 좀 연구해 볼 생각으로 그 병리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뜻밖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서도 건강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가느다 길에 서 있는 한국 어머니를 보고서 대우각성하게 된 거예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한국 어머니 얼굴은 길고 키는 작고 머리는 쪽지고 행색은 참 초라한데 포대자루 아십니까? 예전에 이 포대자루에 아이를 갖다가 등에 이렇게 쫓매고 그리고 작은 아이는 왼손에 또 꼭지고 또 오른손에는 머리에 뭔가를 이고 붙들고 이렇게 길을 갖다 비척비척 걸어가는 그 작고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어린애가 작으니까 아마 30대 초반이었겠죠. 오늘날 30대 초반의 여자들이 그런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뭐 30대 많아요. 제가 봤던 너무나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심리학자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희생.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좋은 화장품으로 외모를 가꾸기를 원하는 것은 그 여자의 그 여성들이 그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는 그 외모가 그렇게 망가지도록 자기를 희생해서 왼손에 잡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등에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몸으로 아이를 가정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가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보다도 훨씬 더 더했었던 겁니다. 이 세상 어머니 사랑 놀랍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을 죽어가는 남을 위해서 내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완전히 찢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 가려고 해도 좀 내가 몸이 힘들까 봐 사실 두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재정전인가 갔을 때 아이 가다 보니까 무슨 뭐 옐로우 피버도 막 10대까지를 이걸 맞아야 되더라고요. 야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 돌아오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예전에 박수경 선교사님도 오셔서 섬겨보고 했지만 말라리에 여러 번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간다고 하면 벌써 컵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가 중요하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그냥 다니다 보니까 꼭 안전한 나라만 또 골라서 가게끔 돼 있고, 아무도 내 인생을 갖다 망가뜨려 가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네가 희생해야지 왜 내가 희생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주님은 오셔가지고 볼품 없이 오늘 모습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평화를 누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그분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못자국이 남아버린 거예요. 도마가 만지지 않았습니까? 옆구르게 창자국도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몸에 이런 흉악한 흉터가 남아버린 겁니다. 정말 왜 저는 아마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그 못자국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제가 한없이 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 잠깐 금방 가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흉터 생길까봐 막 내 옷 벌을 갖다 붙이고 이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말입니다. 별 다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야지 이거 좀 편.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상흔이 남으셨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자신의 외모를 영원히 망가뜨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피 흘려주고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망가뜨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십자가 생각하면요 그냥 투지가 솟아요. 안 되는 일은 없겠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조금만이라도 묵상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리는 거예요. 문도 열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튼튼히 붙다고 전진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 문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시에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을한성 쌍둥이가 태어나는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썩어질 영광을 바라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삶을 거룩한 사한자사로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사십시다. 올해 이게 그냥 영원히 살지도 못할 이 육체를 이 육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외모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망가지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평화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늘 십자가 은혜를 튼튼히 붙잡고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자신을 희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거룩한 산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